VOA 세계뉴스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 대표자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선언문을 최종 승인하고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연방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1941년입니다.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이 되면 피크닉을 가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전통이 있으며 곳곳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독립기념일 행사들이 취소되고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사람들의 모임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감염 사례가 줄어들면서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맞은 비율은 현재 67%에 달합니다. 또 한때 20만 명이 넘었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1만 2천 명으로 떨어졌고 사망자도 1일 3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는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자동차 여행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여행도 급증하면서 연방항공청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항공여행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이르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가 3일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하루 전 브라질 대법원은 코로나 백신 거래와 관련한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한 범죄 수사를 승인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40여 개 도시에서 보소나루 대통령의 탄핵과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브라질 정부 당국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로사 웨버 브라질 대법관은 2일 정부의 코로나 사태 내용을 조사해온 상원위원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수사 승인이 나옴에 따라 브라질 검찰은 보소나루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의무를 미루거나 방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외부 대법관은 다른 범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브라질 보건부는 수입국장은 인도 제약 회사 바라트 바이오텍으로부터 2천만 회 분량의 코로나 백신 수입을 승인할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보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황청이 부패의 추문과 관련해 한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안젤로 베추 추기경을 비롯한 10명이 기소됐습니다. 교황청은 3일 성명을 내고 2년간의 조사 끝에 베추 추기경 등 10명을 횡령과 직권 남용, 갈취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공판일은 오는 27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자들은 교황청 국무원이 신자들의 헌금을 부당하게 집행해 3억 5천만 유로를 영국 런던의 고급 부동산에 투자했던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국무원은 교황청의 자금 관리와 재무를 총괄하는 곳입니다. 런던 부동산 문제는 2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베추 추기경은 성명을 내고 자신은 무고하며 음모의 희생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황청의 기소 대상에는 성직자들 외에 국무원의 부동산 투자를 도운 이탈리아인 브로커 잔루이지 투르치와 라파엘레 민촌에도 포함됐습니다. 필리핀 군용수송기 한 대가 4일 필리핀 남부 술로주에 추락해 최소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군다군 사고기에 총 9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29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명은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데핀 로젠자나 필리핀 국방장관은 성명을 내고 현재 수색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릴리토 소베자나 필리핀 군 합창위장은 사고와 관련해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동력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C-130 수송기가 술루주 파티쿨에 추락했습니다. 술루주에서는 오랜 기간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 아부샤이프가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군 대변인은 추락한 수송기가 공격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시조카 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지역에서 4일 구조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며 실종자는 2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대원들은 피해 지역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숙입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최고위층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오늘은 최원기, 이현철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은 김영권입니다. 자,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북한 정치국 확대 회의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9일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가 끝난 지 불과 11일 만에 다시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최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북한 지도부가 올해 전원회의만 3차례 연대에 이어서 정치국 확대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자주 여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당 전원회의는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여는 것이 이제 그 관례되면 관례인데요. 네. 올해만 해도 지금 1월에 열렸고 2월에 열렸고 그리고 6월에 이렇게 이제 세 차례나 열렸고요. 더군다나 이 밖에도 그 1월에는 그 아시겠지만 그 8차 당대회 열었고요. 그리고 거의 매달 무슨 정치국 회의니 무슨 세포비서 회의 이런 것이 그 열었습니다. 그리고 회의만 연 것이 아니라 회의를 열어서 그 정치국원을 교체하고 또 간부들을 교체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동당 경제부장을 이제 한 달 만에 교체를 하고 또 선전비서로 임명됐었던 이제 박태성이 선전비서로 임명됐는데 6개월도 안 돼서 해임을 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한 사나흘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지 지도를 다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회의는 많이 열지만 또 현지 지도도 안 가는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역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지 지금 10년 차가 되는 해인데요. 아마 집권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당히 김 위원장의 신기가 초조하고 일종의 그 고민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지금 북한이 지금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부적으로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지금 닥친 거고요. 외부적으로는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는 그 김정은 위원장이 믿었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지난해 선거에서 떨어지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는데 북한은 그 전제 조건으로 제재를 풀겠다는 것을 약속을 해라, 보장을 해라 이런 것인데 바이든 행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아무런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미국과의 대화에 지금 그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한은 물가난, 식량난, 외화난 이런 것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돈이 없습니다. 외화가. 네. 달러, 위안화 이런 것이 많으면 뭐 식량도 사오고 물자도 사오고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중국이 도와주면 좋은데 중국도 지금 그 무역 거래량을 보면 잘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가 없이 북한이 그 내부적으로 계속하는 얘기가 자력갱생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력갱생으로 문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그 안한팎으로 상당히 지금 되는 일이 없고 상당히 일종의 위기 상황이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집권한 이후 최대의 그 정치적 경제적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이례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북한 노동신문은 이번 회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부문에서 중대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걸까요?
네, 북한의 발표가 나온 뒤에 가장 먼저 들어선 의문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네. 북한은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북한에서 과연 코로나가 발병한 것인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고요. 또 비밀에 쌓인 나라인데요. 그래서 과연 북한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까지 가는 극단적인 통제를 시행 중인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공개된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그 누적 그 검사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는데 아직까지 모두 음성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김 위원장이 북한에서 코로나 발병이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할 정도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만일 북한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발병했다면 보건체계가 낙후된 북한에서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병했다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국경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까지 취한 북한의 방역 전선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북한은 개성에 탈북자 한 명이 들어갔을 때도 개성시를 봉쇄하는 등 상당히 과민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이상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또 이처럼 완전 봉쇄에 차질이 생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아니면 극소수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런 그 관측도 있는데요. 만일 사실이라면 확산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 얘기들이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코로나 발병 여부와 관계없이 이제 북한은 아직까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백신 접종을 이미 시작을 했는데 북한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5개 나라 가운데 하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앞서 이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북한의 그 보건 체계가 매우 낙후돼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발병이 되고 백신 접종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좀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 위원장은 근무 태만을 이유로 최고위층을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서 최 기자가 뭐 일부 해임된 인사들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밖에 누가 좀 해임됐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북한이 그 29일 날 이제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그 최고위급 간부들을 이제 해임한 것인데요.
예.
북한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회임되고 또 누가 그 자리를 그 채웠는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북한의 언론, 노동신문 같은 걸로 봐서 아마 그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당중앙이 비서를 이제 소환 선고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같은 그 고위 간부들 해임하고 아마 그 인사 조치를 한 것 같다. 이런 그 관측이 많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문가들에서는 이제 공개된 이제 북한 텔레비전 화면을 기준으로 볼 때 정치국 상무위원인 리병철 그리고 박정천 그 군 총참모장 그리고 보건 담당인 그 최상건 당비서가 해임됐을 공산이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로 보면은 그 공개된 북한 TV를 보면 좀 이상한 장면이 그 나옵니다.
네.
이날 회의에서는 이제 손을 들어서 일종의 그 거수로 그 표결을 실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단상에는 한 10명 정도 이제 그 간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리병철 그리고 박정천만 손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이제 푹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만일 이날 표결이 그야말로 당 간부들의 그 해임을 그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이들이 당사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표결에 그 참석 그러니까 손을 들지 못하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따라서 이들 두 명이 그 잘렸을 것 같다 해임된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최상건 그 당비서 보건 담당 비서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어 있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유는 모르지만 이들이 그 해임된 것 같다 이런 관측이 많고요. 이렇게 지금 그 군 쪽 사람이 두 명입니다. 그리고 보건 담당 비서가 한 명.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식량난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군량미 그러니까 2호 식량이라고 그러죠. 2호 창고 군량미를 풀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이것을 좀 그 태만하게 했거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서 아마 그 해임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네. 한국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국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난으로 인해 흉흉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고위 간부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숙청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새로운 5개년계 8차 당대에서 수립을 했지만 지금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수척해진 모습까지 지금 연출하는 상황이고 식량난까지 가중됐다고 보면 지금 예정된 위기가 가시화되는 거거든요. 김 위원장으로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동안 계속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왔거든요. 근데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는 이미 예정된 숙청과 희생양 찾기에 작업에 나섰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조 박사의 말을 잠시 들어봤는데 최원기 기자,
네.
자,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상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 경제난이나 여러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있을 텐데 과거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도 그렇고 김정일, 김정은 등 최고 지도자가 아닌 관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관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민들이 계속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하는 이 상황을 보면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걸까요?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그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이 네. 이제 7월 초인데요. 올 봄부터 이제 한국 같은 데서는 여러 차례 이제 비료, 식량, 또 백신 이런 걸 포함해서 북한에 그 지원할 용의를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그 통일부 장관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 작년부터 우리는 외부 지원 안 받는다 이런 얘기를 그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작년 1월부터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북중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지금 그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이고요. 또 방역을 하면서도 무역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미국 이런 나라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그 무역이 위축되고 그런 거는 사실이지만 무역 자체를 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역을 하면서도 무역은 할 수 있는데 네.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그야말로 봉쇄 조치를 거의 취한 거죠. 그래서 북중 무역을 다 가로막았기 때문에 물자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서 물가가 오르고 식량난도 오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다면은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거꾸로 얘기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결정을 내리면 뭐 국경 봉쇄를 푼다든가 수입을 한다든가 하면 이 당면한 어려움은 좀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보이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발언 조치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 자력갱생을 벗어나서 자력갱생으로는 안 되니까 자력갱생을 벗어나서 백신 등 그 외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명분 쌓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견해가 돌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현재 코로나 확산에 대응할 기반 시설, 인력, 자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수록 그 악영향은 김 위원장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김 위원장이 그 백신, 코로나 백신을 코백스를 통해서 받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국내형 메시지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그 고위 간부들은 무능하고 부패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만들고 있다 이런 그 지적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김 위원장이 그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한 경제난 등 내부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네.
앞서서 김 위원장이 고난의 행군을 언급을 했고 또 식량난을 언급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중대 사건을 언급하는 등 계속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그 주민들을 우려해서 하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이에 대응할 자원이 없다. 이런 점을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그 만일 북한의 보건 상황이 악화됐다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김 위원장이 희생양을 찾기 위해서 중대 사건 이런 발언을 했다 이렇게 보는 분석도 있는데요. 따라서 앞으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계속 보일 것이다 이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워낙 폐쇄된 사회고 또 외부 세계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도 정확하게 북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신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향후 조치,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더 지켜봐야 확실한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분석과는 별개로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는 지적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현철 기자, 그 물가난과 식량난으로 내부 경제 사정이 어렵다면 상식적으로 국고를 풀어서 식량과 물자를 어떻게든 수입하는 게 정석일 텐데 이렇게 간부들을 해임하는 게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그 지금 현재 북한 최상부층 권력 구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그 간부들을 해임한 조치가 누적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한 그런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론 그 이런 그 조치를 통해서 물가난, 식량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인데 어쨌든 지금 북한 상황을 보면 국제사회 제재가 계속되고 있고 또 태풍과 홍수 등 자연재해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고요. 여기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까지 겹친 이른바 삼중부에 직면하면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건 분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올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당대회 또 전원회의 뭐 이런 것들을 잇따라 개최하면서 경제 문제를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김 위원장이 직접 식량난을 인정하는 모습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위원장으로서는 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간부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간부들을 숙청하고 이런 희생양을 찾는 그런 작업에 나선 게 아닌가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하지만 그 이런 그 내부 단속, 내부 결속, 또 자력갱생 이런 것들로 과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그런데요. 북한 관영방송이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 감소 소식을 전하고 또 이를 걱정하는 한 주민과의 인터뷰까지 방영을 했습니다.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북한 그 관영 그 조선중앙TV가 이제 6월 25일 날 방송한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면은 쭉 그 북한 주민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는 그 당 그 회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북한 주민이 나와서 총비서 동지가 그 수척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런 그 소감을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도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그 체중 살이 빠진 것은 이제 확실을 하고 북한 텔레비전을 그 본 주민들도 이제 이것을 그 알아챌 테니 북한 그 관영 당국 그러니까 선전선동부나 조선중앙방송 같은 데서는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주민들을 생각을 해서 살이 빠졌다, 애민 지도자다 이런 것을 이제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전문가들은 두 가지 문제를 그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줄곧 그 지난 10년간 살이 쪄한 그런 상황인데 왜 살을 뺐느냐, 병 때문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그 건강을 염려해서 한국이나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대로 북한 먹으려면 살 따기 일종의 다이어트를 한 것이냐 이런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그 일정을 지금 쭉 보시면 김 위원장이 5월 7일을 마지막으로 그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한 달간 그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달 뒤에 살이 상당히 빠진 모 이제 그 나타난 것인데요. 네. 외부 그 언론, 북한 관측통들을 보면은 이 당시 그러니까 한 달간 그 종족을 감춘 그 기간 중에 강원도 원산에 있는 그 김 위원장의 그 별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별장에 그 요트 그러니까 호화 유람선이 그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 나타난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볕에 좀 그을린 듯한 햇볕에 탄 그런 것을 그 알 수 있는데요. 이걸로 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달간 일종의 그 휴가 원산의 별장에 가서 요트를 타고 좀 휴가를 하면서 살을 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의도를 말씀하셨는데 북한 당국이 뭐 애민 지도자상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는 알겠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과연 그 믿어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원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그 키가 170cm고 140kg 정도로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이번에 이제 한 10kg 정도를 뺐다고 해도 체중이 130kg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히 뚱뚱한 편이고 이런 편인데 이것을 이제 북한 주민이 나와서 수척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민지도자상을 부각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것을 고지곳대로 믿어줄까 이런 것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VOA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올 상반기 미국과 북한 그리고 남북한이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여러 시도와 말들이 오갔지만 결국 별다른 진전 없이 하반기로 넘어간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국무부가 수차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북한 지도부는 결국 이런 대화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배경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부부장이 그 6월 22일 날 나온 그 짧은 담화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이제 꿈보다 해몽이다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제안에 부정적인 이제 담화를 냈고요. 이어서 그 리성건 외무상도 23일 무의미한 대화는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하고 말았는데요. 배경은 지금 뭐 분명해 보입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그 일종의 그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제재 해제 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폐를 바이든 행정부는 그 얘기하지 않고 대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자. 우리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 같은 자신들의 그 전제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할 점은 사실은 그 북한이 미국과 아무 대화와 협상을 할 생각이 없다 이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뭐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고 뭐 협상도 안 이루어지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은 이번에 두 차례나 짧긴 하지만 담화를 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과 한국과 대화, 협상 이런 것이 할 생각이 없은 상황에서 북한이 담화를 냈을 때는 그 비판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국과 미국을 상당히 그 욕을 퍼붓는 조롱하는 그런 그 문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굉장히 짧습니다. 김여정 담화 같은 경우는 거의 네 문장, 그 리성건 담화는 다섯 문장 정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북한이 미국의 그 대화를 완전히 일축하고 거부한 것보다는 일종의 좀 그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가운데 네. 이런 그 반응을 보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남북관계도 관심사인데 지난 5월 말 미안 정상회담 이후 남북 대화 재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에 좀 제의도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만 역시 아무 진전이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뭐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가요?
네, 뭐 북한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예.
워싱턴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남북 대화 협력을 지지한다 이런 공동 성명이 나왔고요. 뒤이어서 박지원 한국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했고 또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남북 관계 모종의 돌파구가 열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하지만 결국에는 남북 간에 어떤 의미 있는 접촉도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김 대표가 한국 방문 중에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왔던 미한 워킹그룹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백신 공급을 북한에 백신을 공급하는 데 협력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밝히기도 했는데 북한은 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 남북 간에도 그 대화가 끊기고 협상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그 한국 언론에서 흥미로운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남북 관계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5월에 남북 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한 친서를 교환했다 이런 그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남북 정상이 친서를 통해서 화상회담 등 비대면 방식의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소식통은 전하고 있는데요. 또 친서 교환이 한 차례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뭐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 친서에 대해서 김 위원장의 반응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외교가에서는 아직 성사되지 않은 걸로 볼 때 김 위원장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기보다는 여지를 남겨두면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공식적인 채널 쪽에서는 그 남북 간에도 대화와 접촉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물밑에서는 뭐 또 다른 그런 움직임들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움직임이어서 이번 언론 보도가 네.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뭐 아직 양국 뭐 어느 정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연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유엔에서 29일 화상회의로 열렸는데요. 여기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United States absolutely condemns the DPRK government's involvement in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은 북한 정부가 국제 납치와 강제 실종에 관여한 것을 전적으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납북자 문제는 일본 정부가 계속 주도적으로 제기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이 연설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이제 일본 정부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담당하는 강력급 장관인데요. 이번 연설에서는 두 가지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 국제적으로 북한에 좀 압력을 가해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 해결에 좀 노력을 해다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만일 그 납치 문제가 해결될 경우 일본은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서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현재 그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서 일본인 17명이 그 납치된 것으로 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5명은 이제 귀국을 했고요. 나머지 이제 12명이 문제인데 이 12명에 대해서 살아 있으면 당연히 일본으로 이제 송환을 하고 만일 그 사망을 했거나 행방불명이 됐으면 여기에 대해서 좀 북한이 해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그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북한 당국은 2002년이었죠.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방북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사실을 시인하고 피해자를 돌려보냈었는데 왜 이렇게 이후에 일이 꼬인 건가요?
네. 무엇보다도 납북 피해자 수에 대해서 북한과 일본 양측이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공식적으로 17명이 북한에 납치됐고 이 가운데 5명만 2002년에 일본으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8명이 사망을 했고 5명을 돌려보냈으니까 이제 납치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 종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이런 주장을 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되면서 해결이 어려운 건데 거기다가 북한은 그 일본이 납치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다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으로 보냈는데요. 일본에서 DNA 검사를 해보니까 메구미의 유골이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메구미가 사망했다는 북한의 말도 믿을 수가 없게 된 건데요. 그래서 그 나머지 8명의 생사를 다시 확인하자 이렇게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데 북한은 이미 종결된 사이다 이러면서 응하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북한과 일본은 2014년에 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하기로 했고 일본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은 없었고 양측 협상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전임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 하나로 지정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은 그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소식만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무부가 지난 1일 인신매매 연례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이 북한 여성들을 포함해서 이 인신매매 상황이 북한에 계속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그 탈북한 여성들이 인접국인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하는데요. 불법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그 탈북 난민 여성들 대다수가 인신매매에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일부 북한 여성들은 또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인신매매범의 꼬임에 넘어가거나 강제로 약물을 복용하게 되고 감금되거나 납치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신매매범들은 중국에서 북한까지 뻗어있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면서 북한 여성들과 여자 어린이들을 모집해서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이런 범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인신매매범에게 그 신체전 학대 또 성적 착취를 당하고요. 또 강제 성매매 아니면 또 중국 남성들에게 팔아넘겨지는 강제 결혼 이런 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중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어디니까 약 3만 명 정도가 된다는 그런 추산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북한의 강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해외 노동자, 해외 노동자도 미 국무부는 그 인신매매 하나로 보고 있고 또 북한의 그 수용소에 수감된 수많은 수감자들, 이 수감자들을 예. 통한 그 노동 이런 것도 인신매매 하나로 그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가 나왔듯이 이 강제 노역, 착취 이것이 또 인신매매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고 특히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이 사안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 국제인권단체 또 유엔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도 이 북한을 표현할 때 이 노예 국가다 또는 감옥 국가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강제 노역, 착취 이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만 보면은 그 구체적으로 북한의 그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이 그 수용돼 있고 이들이 그 강제 노동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은 그 그러면 정치범 수용소에만 그 노동 착취, 강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엔 또는 민간 연구소는 북한은 일종의 그 현대판 노예 국가다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한 200여 개 국가가 있는데요. 한 연구소의 그 북한이 그 현대판 노예가 가장 많은 국가로 그 꼽히는데요. 추산에 따르면 북한의 한 260만 명이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은 그 인구 10명당 1명꼴 그러니까 전 인구의 한 10%가 현대판 노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씀드려서 현대판 노예가 다른 게 아니고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현대판 노예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그 월급을 못 받으면은 이것이 그 노임을 못 받으면은 이것이 이제 그 현대판 노예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북한에서 지금 넘어온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자들이 한 4만 명 되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이제 그 살면서 취업 그러니까 직장을 잡아서 가장 놀래는고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월급을 제때 그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한국 사람들이 물어봐서 아니 그럼 북한은 월급을 안 주냐 그러면 주긴 주는데 북한 돈으로 한 2천원, 3천원 준다 뭐 이 정도면 돼요. 이건 1달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을 하면 아무리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더라도 미국 돈으로 하면 1,000달러, 2,000달러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을 많이 받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네. 북한에서 어쨌든 대다수 주민, 그러니까 당 간부들을 빼고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현대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UN 또 일반 민간 연구기관에서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노동당 최고위층 인사를 해임한 소식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봤고요. 또 미국과 일본 등이 북한 정권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한 소식, 또 북한이 다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목됐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 이현철 기자, 진행의 김영곤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 이번 주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안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9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는 여러 가지로 처음이란 기록을 세웠습니다. 정규 대학을 나온 첫 대통령 부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처음 퍼스트 레이디란 호칭으로 불린 사람이고요. 백악관에서 부활절 달걀 굴리기 전통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9대 퍼스트 레이디 루시 헤이스를 알아봅니다.
루시 헤이스는 아주 온화하고 매력적인 얼굴을 갖고 있다. 부드러운 검은 머리와 다정한 눈빛은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게 한다.
네, 1877년 3월 여기자 메리 에임스가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를 묘사한 글입니다. 1870년대 들어 미국에서 여자 기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자들이 관심을 두고 취재한 대상은 주로 대통령 부인들이었습니다. 루시 헤이스를 다룬 기사는 대부분 호의적인 내용이 많았는데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포도주는 온화한 성격의 루시 헤이스가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고 물은 루시 헤이스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게 한다.
1877년 5월에 한 주간지에 만평과 함께 이런 글이 실렸었습니다. 당시 백악관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대접하지 않은 걸 비꼬는 내용이었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당시 백악관에 금주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사람들은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가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했는데요. 덕분에 루시 헤이스는 후대 사람들로부터 레모네이드 루시, 그러니까 레몬즙을 넣은 음료인 레모네이드만 대접하는 사람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센터 크리스티 와이닝어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And we're not actually sure the first reference that we can find.
레모네이드 루시란 별명이 언제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하지 않은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루시 헤이스가 죽고 나서 한 30년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루시 헤이스가 백악관에서 술을 못 마시게 금지시키고 고상한 척했다면서 조롱하는 별명입니다. 사실 백악관 행사에서 술을 대접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루시가 아니라 남편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이었습니다. 루시는 백악관 안주인으로서 남편의 결정에 따랐던 겁니다. 루시 헤이스 자신도 술을 멀리하긴 했죠. 루시가 학창 시절에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거든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닙니다. 헤이스 대통령이 금주를 지지한 건 당시 정치 분위기에서 현명한 결정이긴 했습니다.
루시 웨어 웹 헤이스는 1831년에 오하이오주 칠리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루시의 아버지 제임스 웹은 의사였는데요. 루시가 두 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He was originally from Kentucky and
제임스 웹은 원래 켄터키 출신인데 친척이 사망하면서 켄터키에서 노예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제임스 웹은 노예 제도에 반대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웹이 상속받은 노예를 해방시켜주려고 켄터키에 갔는데 그곳에서 콜레라에 걸려서 사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남은 어머니가 루시와 오빠 둘을 기르게 됐죠.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루시는 특히 외할아버지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노예 제도를 강력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루시와 두 오빠도 그 영향을 받았고요. 루시의 그런 태도는 나중에 남편 러더포드 헤이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루시 헤이스는 미국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정규 대학을 나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웨슬리안 여자대학을 나왔는데요. 그전에 루시는 오하이오주 델라웨어에 살면서 오빠들이 다니던 대학에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델라웨어에 살 때 루시의 인생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나중에 남편이 되는 러더포드 헤이스를 만난 겁니다.
루시는 성격이 밝고 쾌활한 어린 소녀다. 내가 사랑에 빠지기엔 루시가 너무 어렸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지 않았다.
1847년 여름, 러더포드 헤이스가 루시를 처음 만나고 나서 일기에 쓴 내용입니다. 당시 루시는 아직 16살 어린 소녀였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는 만 24살이 넘은 성인 남자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거의 9살이나 났기 때문에 러더포드는 루시에게 별로 관심을 주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러더포드의 어머니가 루시를 며느리감으로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What was kind of interesting is Lucy's mother and Rutherford's mother.
흥미로운 점은 두 집안이 같이 델라웨어에 살 때 루시의 어머니와 러더포드의 어머니가 친한 친구 사이가 됐다는 겁니다. 양가 어머니들이 루시와 러더포드를 결혼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졌죠. 루시가 신시내티에 있는 여자대학에 가려고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이사했는데요. 그 뒤에도 루시 어머니가 대학에 다니는 아들들을 만나러 델라웨어를 가끔 방문했고요. 그럴 때면 러더포드 헤이스의 어머니와 만나서 아이들 소식을 주고받곤 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러더포드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루시 얘기를 해주고 루시 어머니는 또 딸에게 러더포드 얘기를 해주곤 한 겁니다.
두 사람이 잘될 인연이었는지 루시가 신시내티에서 대학에 다니는 동안 러더포드 헤이스가 같은 도시에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자주 만날 기회가 생기면서 서로 친해졌고요. 4년 전만 해도 헤이스는 루시가 너무 어려서 상대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1851년에 이르면 일기에 루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털어놓게 되고요. 1년 뒤인 1852년에는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됩니다. 러더포드는 변호사로 일하고 루시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면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는데요.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한 건데요. 당시 러더포드 헤이스는 30대 후반이었고 자녀가 셋이나 있었지만 그런데도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과 떨어져 지내는 건 무척 힘든 일이지만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당신 결정을 존중해요.
당시 루시가 편지에 쓴 내용인데요. 혼자서 집안 살림을 돌보면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루시는 잘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북부 연방이 승리하고 노예 제도를 폐지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여자의 몸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했는데요. 결국 남편이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서 부상자들을 돌보며 어머니 루시란 별명을 얻게 됩니다.
Her brother was actually a surgeon. His name was Dr. Joe.
루시의 오빠 조 웹이 외과 의사였습니다. 러더포드 헤이스가 장교로 있던 23연대에 속해 있었죠. 그래서 루시가 오빠와 함께 병원에 가서 부상자들을 돌봤는데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끔찍한 광경을 많이 봤습니다. 전쟁터에서 입은 상처로 고생하는 병사들을 잘 돌봤습니다. 또 작은 재봉틀을 가져가서 군인들 군복을 수선해주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1864년 러더포드 헤이스가 오하이오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전쟁터를 떠날 수 없어서 한 번도 선거운동을 벌이지 않았는데도 손쉽게 승리한 건데요. 러더포드 헤이스는 그 뒤 오하이오 주지사를 거쳐서 1876년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았습니다. 선거 결과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러더포드 헤이스가 미국의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러더포드 헤이스는 선거 부정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등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부인 루시 헤이스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다시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센터 크리스티 와이닝어 소장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You know, Lucy was an interesting person. She's often described as having
루시 헤이스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무척 성격이 쾌활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공적 모임에서나 백악관에 살 때는 그런 쾌활한 성격을 좀 억눌렀다고 합니다. 루시 헤이스는 정치인이나 외교관 부인들 가운데 친구가 많았는데요. 그런 친구들의 딸이나 조카 딸 등 젊은 여성이 백악관 만찬에서 손님 접대를 도와주길 바랐습니다. 성격이 매우 외향적이었지만 대통령 부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편의 그늘 아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살 때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루시 헤이스가 정치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지만 백악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백악관 부지에 온실을 만들고 작은 동물원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또 매년 백악관에서 열리는 부활절 달걀 굴리기 전통을 시작한 사람도 루시 헤이스였습니다.
It had been a kind of a tradition for children in Washington.
워싱턴 지역 어린이들이 의사당 앞 잔디밭에서 부활절 달걀 굴리기를 하는 게 일종의 전통이었는데요. 의회가 부활절 달걀 굴리기 행사를 폐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너무 소란스럽고 정신없다고 말이죠. 루시 헤이스가 그 소식을 듣더니 그럼 백악관에 와서 달걀 굴리기를 하라고 한 겁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루시 헤이스는 또 공식적으로 First Lady라고 불린 첫 대통령 부인이었습니다. 신문에 First Lady란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루시 헤이스를 가리켜서 First Lady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표현이 굳어진 겁니다. 그 후 모든 대통령 부인을 First Lady라고 부르게 됐죠.
러더포드 헤이스는 처음에 취임할 때 약속했던 것처럼 대통령 임기를 한 번만 지내고 물러났습니다. 1881년에 헤이스 부부는 오하이오주 프레먼트의 자택으로 돌아왔는데요.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교육개혁 분야 등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했고요. 루시 헤이스 역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 여성단체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1889년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남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백악관의 안주인들, 오늘은 19대 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부인 루시 헤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뉴스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1776년 7월 4일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 모여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선언문을 최종 승인하고 서명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 독립기념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이 연방공휴일로 제정된 것은 1941년입니다. 미국인들은 독립기념일에 야외로 피크닉을 가거나 고기를 구워 먹는 전통이 있으며 곳곳에서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퍼레이드와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독립기념일 행사들이 취소되고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사람들의 모임도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감염 사례가 줄어들면서 수도 워싱턴 DC를 비롯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성인 가운데 백신을 최소한 한 차례 맞은 비율은 67%에 달합니다. 또 한때 20만 명이 넘었던 1일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최근 12,000 명으로 떨어졌고 1일 사망자도 3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트리플A는 올해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에 자동차 여행객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공여행도 급증하면서 연방항공청은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항공여행객 수가 코로나 사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항의 시위가 3일 브라질 전역으로 확산됐습니다. 하루 전 브라질 대법원은 코로나 백신 거래와 관련한 대통령의 부패 혐의에 대한 범죄 수사를 승인했습니다. 시위대는 이날 40여 개 도시에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탄핵과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로사 웨버 브라질 대법관은 2일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을 조사해온 상원위원회에서 나온 증언들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수사 나옴에 따라 브라질 검찰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 공직자로서 의무되는 요구되는 의무를 미루거나 방치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브라질 보건부 수입국장은 인도 제약회사 바라트 바이오텍으로부터 2천만 회 분량의 코로나 백신 수입을 승인할 것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폭로했으며 이후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황청의 부패 추문과 관련해 한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안젤로 베추 추기경을 비롯한 10명이 기소됐습니다. 교황청은 3일 성명을 내고 2년간의 조사 끝에 배추 추기경 등 10명을 횡령과 직권 남용, 갈취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 대한 공판일은 오는 27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대상자들은 교황청 공무원이 신자들의 헌금을 부당하게 집행해 3억 5천만 유로를 영국 런던의 고급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런던 부동산 문제는 2년 전 프란치스코 교황의 지시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교황청의 기소 대상에는 성직자들 외에 공무원의 부동산 투자를 도운 이탈리아인 브로커 잔 루이지 토르치와 라파엘레 민촌에도 포함됐습니다. 필리핀 군용 수송기 한 대가 4일 필리핀 남부 술로주에 추락해 최소한 29명이 사망했습니다. 필리핀 군사군 사고기에 총 96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이 중 29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명은 구조인데 인근 병원에서 옮겨져 치료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셀리토 소베자나 필리핀군 합참의장은 사고와 관련해 수송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동력을 회복하려 했지만 결국 추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필리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미국 오전 미국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사가 제작한 C-130 수송기는 술루주 파티쿨에 추락했습니다. 술루주에서는 오랜 기간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 아부샤프가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군 대변인은 추락한 수송기가 공격을 받은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발생한 산사태 지역에서 4일 구조작업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당국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는 2명이며 실종자는 2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오전 시조카현 아타마시 아재산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구조대원들은 피해 지역에서 10명을 구조했습니다. 산사태 지역에서는 자위대를 포함해 약 1,000명의 인력이 투입돼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타마시에서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3일까지 꼬박 이틀간 31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 김현숙이었습니다. 7월 4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